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좀 저기는 부족하죠? 준비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종들이네요. 죄송합니다. 종들이 집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모두가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헤매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이제는 자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도 모를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1982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현대 전도라는 책을 쓴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쓴 곳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한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살고 세상에서 많이 살았지 않느냐?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 예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고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유로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되겠느냐고 할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심령을 가르친다고, 복음으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972년에 이제 처음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인이 갔다 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 때에도 66년이죠. 66년부터 전도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같이 훈련단이 인턴으로 훈련단인 것이고 그 뒤에 이에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줬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하게 지혜도 적게 주시고 또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겨우 155명에게 우리 세례를 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든 것뿐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1900년 때에 다닐 때에는 저희 교육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한 2300명을 사실은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교회 여기 미국에 와서는 158명입니다. 158명을 세례를 주었는데 우리 함께 예배 보는 사람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참 대단히 알지 못해서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주여 정말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케네디 목사가 질문한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정말 부르면은 이유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부르면 확신을 갖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대잔치를 벌여놓고 청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밭을 갑니다. 나는 장사로 갑니다.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와서 그 사람을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님에게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바빠요. 나 오늘 이것 좀 하고요. 또는 나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마치고요 라고 했는지 혹시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용을 본래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망하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바랐던 메시아가 언제 올 건지 알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천군 천사가 함께 오는 거지 말구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없다. 어찌 혼외의 자식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대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이 참빛을 가졌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참빛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안에,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졌는데 이 은혜를 가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냐,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불렀지만은요, 저희가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부르면 돌아보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밭으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못 갑니다 하는 건데 그런 말까지도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1장에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작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먼 곳에 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 때 주인이 와서 이제 소작인들에게 그 열매 곡식을 거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공경하겠지라고 해서 아들을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오니까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습니까? 아, 이 자는 이 농장에 예, 유업을 받을 자니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들의 모습이 완악하단 말입니다. 바로 그게 완악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주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완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초청된 사람들이 떠났던 것은 어리석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그럽지 못하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동이나 생각이 둔하고 빠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배움이 덜하거나 행동거지가 미흡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요? 내가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성경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자래요. 계속해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어때요? 소행이 어떤 자라고요? 소행이 어떤 자입니까? 예, 소행이 가증한 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학식이 없다, 뭐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느끼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다윗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자가 아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를 비유로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대단히 일주일 동안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혼인잔치에 술을 만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 보니까 그것은 그 사건입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의 그 혼인 습관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은 우리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모들에게 인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1년 동안을 따로 살아야 된답니다. 남편은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데려올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되면 1년이 되면은 친구들과 함께 밤에 이제 신부 집에 찾아간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 하면은 신부집은 재잔치를 벌리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제 잔치를 벌인답니다. 그런데 신부의 얼굴에 쓰고 이렇게 내려 쓰고는 일주일 동안을 신부의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두는 날에 신부를 모든 내빈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혼인잔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혼인잔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해줬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3일 동안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동안에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들이 많은 제자들이 보는 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몽유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는 영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신부가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건 하늘의 본을 보여준 거라고 히브리서 5장 8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초대는 사랑으로서의 초대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얼만큼 사랑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할 그러한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 로마서 8장 5절 16절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말씀을 우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다다. 신들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초대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기가 좋았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죄를 다 졌습니다. 장군이죠. 자기 나라의 장군의 부인, 장군을 죽이고 그 부인을 탈취해서 산 사람이요. 또 그뿐만 아니지요. 부인을 몇을 두었습니까? 넷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뭐든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거냐고요.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중에서 6편 정도가 7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한 시가 7편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편을 썼어요. 150편 중에서 72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6편을 하나님께 회개시를 썼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면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 보면은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상을 볼 때에는 큰 죄나 적은 죄나 모두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눈을 흘겨도 살인한 죄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큰 죄는 그건 큰 죄고 나는 죄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찌 그 눈물이 많겠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이 물물 같은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와서 감사워서 견딜 수 없어서 흘리는 것이 감격하는 것이 눈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자, 주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리 봅니다. 그러면 왜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왕의 자리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무관심하잖아요. 잔치를 벌여놓고 만약에 저 같으면 잔치를 벌겠다면 모든 것 그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사하는 것, 장사하는 것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이 다 해놓고 그저 와서 먹으라는데 안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건 생각해 보면은요, 참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것이냐? 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처음 두 번은 몰랐죠. 엘리 선지자한테 가서 예, 선지자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 누워 잠자라. 또 가서 부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 선지자한테 갑니다. 불렀습니까? 아니다. 아 엘리 선지자가 이제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제 부르거든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엘리 선지자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막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전부 각자 아닙니까? 농사로 간다, 장사로 간다, 자기 종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와서 진멸시켰다.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세상적인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을 자기에게 풍성하게 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나 그래서 배설물로 다 여긴 걸로 여겨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할 때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의 순간적인 이익만 알고 내세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생활하는 걸 나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소망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정말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초청에 항상 아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은 예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그때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모두 들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겨우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밭으로 가는 사람, 상업차 가는 사람, 자기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은 다 침멸해버렸지만은 그 다음에 그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나 강도나 살인자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사거리에 가서 모동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해, 우리 저 밖에 있는 해입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십니다.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공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요? 그 다음에 예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지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획득해야 됩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중이떠중이 다 와서 소를 잡고 한 곳에서 잔치에 먹으려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 그 본인이 너는 누구냐? 그 마찬가지예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준비를 했어야 되죠. 마치 다른 곳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다시 기름을 준비했을 때 신랑이 온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 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자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에 들합한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기 보니까는 정말 그때 당시에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어서 모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들어 모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누기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많은 5천명, 만명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요? 렘넌트, 남은 자는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명도 안 되죠. 한 명은 또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떠나버린 많은. 그 예복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첫 단계 예복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맺어가는 살 때 우리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영화의 단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는 어떻습니까? 와서 왕의 잔치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즐길 때 어떤 거예요? 예복을 입고 함께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잠잘 것 이런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지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드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떠되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석한 사람처럼 그 나라에서 쫓김을 받는 것밖에 없지요. 그날 쫓겨면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서 자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에게 따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 자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갔는데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하셨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러한 일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유명해지면 자기가 유명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영혼을 거두가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는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처럼 주님이 나를 내가 지금 떠나서 주님 앞에 가 있다 온다면은 주님을 만날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왜 너를 천국에 보내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를 갖겠습니까? 무슨 이유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나의 머리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귀한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며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우리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